로마서 4번 메시지. 종교의 헛됨과 완전히 소망이 없음.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종교인들에 대한 정죄에 나타난 종교의 헛됨과 온 세상의 정죄에 나타난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바울은 네 방면으로 정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에 관해서, 특별히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에 관해서, 특정한 종교인들에 관해서, 그리고 통틀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 방면의 정죄에서 우리는 네 가지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즉, 죄악의 근원, 금지하는 길, 종교의 헛됨, 그리고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입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정죄, 종교의 헛됨. 먼저 종교의 헛됨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인간의 문화는 인간 최고의 발명품이며 이 문화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 문화의 정상입니다. 인간의 문화는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없는 문화는 너무나 거칠기 때문입니다. 만일 종교가 인간의 문화에서 제외된다면 문화는 미개한 상태에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존경합니다. 인류사상 가장 탁월한 종교를 두게 된다면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이 두 종교는 전형적인 종교입니다. 또한 이 두 종교는 순수하고 건전하며 근본적인 종교입니다. 둘 다 같은 근원, 즉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두 종교 외에도 유대교의 모방인 해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해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해교도와 경전인 코라는 포교를 하기 위해 내용이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구약의 모방인 것입니다. 코란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도 있으며 그리스도는 마오멧보다 더 위대하다고 합니다. 코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분을 하늘로 데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란은 심지어 이 예수가 다시 오시리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해교와 그 경전인 코란은 모방된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모조품인 해교 이외에는 다른 종교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종교라면 사람들에게 신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교는 무엇입니까? 공자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모두 윤리적인 교훈뿐이며 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자는 그의 가르침 가운데 아마 두서너 번 신을 하늘이라고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교를 결코 종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세 가지 종교가 있을 뿐이며 그것은 순수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모방된 종교인 회교입니다. 순수한 종교라는 이 두 종교 속에도 온통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한 인격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떠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그 의도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강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인들보다 27권이나 되는 책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39권의 책을 이용하여 하나의 종교를 제정했지만 기독교는 66권의 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더욱 강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종교가 강하면 강할수록 헛된 것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귀에 익숙해 있고 귀하게 들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종교를 헛되다고 말한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헛되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어떤 교도 헛됩니다.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교회에 교를 덧붙인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교회를 원하지만 어떤 교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신약의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나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교나 마스는 그리스도, 곧 기독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작은 나무에 등을 달 때 그것은 교요 마스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무엇인가를 알고 종교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이름만 있음. 이제 우리는 종교의 헛됨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첫째, 종교는 외면적인 이름만 있습니다. 며칠 전 나는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발사는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회를 얻어 그 사람에게 몇 명쯤 모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에 1년에 한 번만 미사에 참석하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가 헛되다는 일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카톨릭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로서 1년에 한 번 미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신자입니까? 단지 겉으로 이름만 있는 신자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 영 안에 있다면, 즉 진정한 신자라면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없으면서 다만 겉으로 이름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것입니다. 밖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암. 종교가 헛되다는 둘째 방면은 밖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외부적인 지식이나 밖의 의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지식이요, 우리 영 안에 있는 지식이며 우리의 속으로 퍼지는 지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내면적이고도 주관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겉으로 갖고 있음. 종교가 헛되다는 셋째 조항은 성경을 겉으로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 성경은 대부분 그들에게 미신적인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미신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놓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어가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베개 옆이나 책상 위에 놓지 않고는 밤에 편히 잘 수 없으며 그들이 잘 때 성경이 귀신을 쫓아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입니다.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생활의 안내자로 삼기 위해 별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성경 한 군데를 단번에 펴서 어떤 구절을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짚고 나서 그 구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한번 이렇게 성경을 미신적으로 믿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펴서 자기 손가락으로 짚은 곳이 유다가 목매어 죽었던 구절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과연 무슨 짓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을 이와 같이 다룬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며 전적으로 미신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짓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통적인 유대인들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이와 같이 미신적으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실제적이고도 생생한 방법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의문에 있는 교훈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있는 분인 그리스도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주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똑같은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에게서 생명과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문에 있는 밖의 형식만 지킴. 종교인들 가운데는 의문에 있는 외적인 형식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예로 들어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에 의한 세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도 성경에 이른 대로 침례에 의한 세례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약세로 세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거의 하나의 외적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형식들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만일 그들의 할례가 외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할례라면 내적인 것이며 마음과 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의미에서 침례는 할례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침례로 대치되었습니다. 할례가 단지 외면적으로 행해지는 한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가 단지 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세례가 한낱 외적인 형식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예를 든다면 맨 처음 나는 어떤 목사로부터 약세를 받았습니다. 그 후 나는 이것이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나는 어떤 형제회의 교사에 의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은 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민물에서 받지 않고 짠 바닷물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강에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어떤 목사는 그것은 요단강이 아니기 때문에 또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셨던 정확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틀렸다고 어떤 사람이 또 따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비판은 치우친 행동이며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침례에 관하여 논쟁과 분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표면적 형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이나 펜 루이스 여사 같은 사람들은 외면적인 육신의 침례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러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의 견해에 따라 맞게 보이는 형식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이 아니요, 나도 물론 아닙니다. 당신이 더운 물에서 침례를 받든 찬물에서 침례를 받든 그 물이 소금물이든 민물이든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한 번 받든 여러 번 받든 간에 외면적 형식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적 실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권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겉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 안에 내적 실제가 없음. 종교는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는 영 안에 내적 실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다 영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할례는 영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를 받는다면 당신의 침례는 영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이란 물론 사람의 영입니다. 왜 모든 것이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위치이며 거점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영 안에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영 안에서 행동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모든 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영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참된 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남편된 당신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이 말을 당신의 영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사랑이 영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속임수이며 교활한 사랑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이와 같은 책략적인 사랑에 속아 넘어갑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 영으로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한마디의 정략적인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비종교인들처럼 악을 행함. 결국 종교인들은 비종교인과 똑같은 악을 행합니다. 종교인들이나 비종교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정죄에 관한 이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종교가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정죄, 완전히 소망이 없음. 이제 우리는 온 세상에 대한 정죄, 즉 완전히 소망이 없는 정죄를 보기로 합시다. 세상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세상을 치료하거나 바로잡거나 개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뜻을 단념하십시오. 이 세상은 치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인간을 완전히 악하게 묘사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인도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의인과 선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만일 내가 10만 원 월급을 받기로 하고 당신의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월급을 지불한다면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내게 돈이 필요하므로 당신이 선물로 나에게 10만 원을 주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선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옳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들 중 아무도 의롭거나 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 없는 상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말을 소중히 여깁니다. 정죄 부분에서 우리는 죄악의 근원과 금지하는 길과 종교의 헛됨, 그리고 세상에 소망 없는 상태를 봅니다. 정죄에 대하여 바울이 결론지어 말하는 것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며 우리는 무엇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죄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밝혀지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구속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정죄의 부분에서 바울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공급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든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든 종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든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일이나 외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영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직 영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영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죄에 관한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열려진 길입니다.